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전력 수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전체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에 연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출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 전력 생산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나라 중 국가 중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중순 자국 전력망을 유럽과 연결한 뒤 유럽 송전 시스템 운영업체 네트워크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의 소통 단절로 인해 핵전쟁의 위험이 커졌다고 스티븐 러브그로브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 악화가 전략적 충돌이라는 급격한 상황 악화의 위험성을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기 소련과 북대서양 교역기구라는 거대한 두 세력은 걱정스러운 충돌이 없지 않았음에도 정책 기조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의 중국 정책 기조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미래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특별히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군용기 석대가 지난 26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매체인 타이완 뉴스는 어제 타이완 국방부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전폭기 2대와 초계기 1대가 타이완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타이완군은 전투기를 발진하고 무선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국군 항공기 추적을 위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에만 전투기 28대, 전폭기 4대, 폭격기 1대, 헬리콥터 2대, 정찰기 27대 등 62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주로 침범하는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은 남서쪽 외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잠재적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양자관계에서 두 정상이 논의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두 정상 간 전화통화의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수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가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간 의견이 엇갈리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통화는 의미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가 가까운 장래에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미국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브렛 맥허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아프리카 조정관이 지난주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전화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담에 참가했던 소식통들을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은 악화하고 있는 식량 안보 위기에 맞서기 위해 곡물 저장고 두 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레바논 경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아민 살람 경제부 장관은 어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살람 장관은 지난 6월 유럽재건개발은행이 북서부 지중해변 도시 트리폴리 항구와 동부 주요 농업지대인 베카에 곡물 저장고를 건설하는 데 대한 기술적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두 배로 올려 최대 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강력 비난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고 북한 대외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에 대한 보상금을 두 배로 올린 것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2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제보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연계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안다리엘, APT-38, 블루노로프, 평화의 수호자, 수키김,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와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조직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직입니다. 또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하며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관여한 이들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기술 IT 요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금융 활동에 관한 정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포상금 최고액을 2배 늘린 것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정부는 근래 들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잇따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리사 모나코 부장관은 지난 19일 북한 정권 소속의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몸값으로 탈취한 약 50만 달러와 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연관된 이더리운 지갑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5월에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경고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21년 중반까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모두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미국 체인얼리시스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류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북한의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평가했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한국과 함께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이글 전 장관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인 헤이글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24대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헤이글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I was just in Seoul, South Korea about 10 days ago for the Chosun Asian Leadership Conference and had an opportunity to
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여러 한국과 아시아 고위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미한 관계의 전략적 초점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953년에 시작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한 관계로 발전했고 단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 무역, 외교에서도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국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F-35 전투기들이 함께 비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연합훈련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신흥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전략적 초점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의 잦은 도발과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감안할 때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s the reality that we're living with. The world is more dangerous today than I think it's ever been. Certainly since World War II.
그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한국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29일 오스틴 장관을 만날 텐데 이러한 회의를 통해 새로운 무기 플랫폼을 논의하는 것, 새로운 국방 전략을 짜는 것, 그리고 외교와 경제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은 모두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동맹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며 일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나라며 2차 대전 이래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이견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더욱 큰 위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도태평양에서 호주라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도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셨다고 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받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이 있었습니까?
Well, I did pick some of that up. I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Foreign Minister Park in Washington about a month ago. Spent some time with him, and I know.
저는 그런 점을 일부 느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미국에서 박진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여러 다른 기류가 있고 윤 정부는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지도부 사이에 일부 우려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의 공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압도적인 현안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더 확신을 줘야 하고 실제 현실에서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인식에도 확신을 더 줘야 합니다. 이번 주 열리는 회의들이 확신을 주는 일에서 도움을 줄 것이며 양국 의원들의 교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확신을 더 주는 부분에 있어서 헤이글 전 장관님께서는 작년 핵 확산 방지와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라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 제도, 재래식 핵무기, 이중용도 무기체계 증강 배치, 동맹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셨는데요. 아시아 핵 기획 그룹 창설도 제안하셨죠.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할까요?
Well, I think we're at a point now in the world, in our relationship, in the threats that South Korea is looking at.
현 시점에서 한국, 미국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여러 다른 선택지들에 대해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어떤 일들이 진행 중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과거에 목격한 일들, 책임졌던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억지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협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10년 전, 5년 전과 다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한국 근처에는 중국과 타이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고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주변의 전략적 초점과 억지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하죠.
지난해 보고서에서 아시아 핵 기획 그룹 창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와 같은 개념으로 핵무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할 목적이죠.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의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Something like that. And again, I don't have the details of it, and I'm not an expert on any of this, but it would give both countries an opportunity to look at options.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핵 공격의 현실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핵 공격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물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해왔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연성과 위협의 직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실제적입니다.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논의했죠. 함께 마주앉아 핵 위협에 집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실제적인 새로운 작전과 증강, 훈련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함께 계획하고 합의하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할 때 미국이 핵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래식 수준의 방어 이외에?
I think that's in a realm of what ifs that you plan for, that you look at. I mean, we plan for that. We train for that. We always are looking at.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훈련합니다. 우리는 가정적인 상황들을 언제나 미리 내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조약을 맺고 있기에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공격일지라도 핵 공격이든 재래식 공격이든 미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한국 스스로 핵 능력을 가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지 등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이론적인 범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위협이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억지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일본도 취약합니다. 일본도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300마일 반경의 전술 핵무기일 뿐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핵무기가 어디에선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전술 핵무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핵무기가 동원된다는 뜻인가요?
Sure, because if one country is attacked, and South Korea being attacked, we have a treaty with South Korea. If the North Koreans, for example,
물론이죠. 우리는 한국과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일각에서는 제한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가 동원됐을 때 전쟁이 고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2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1%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at's South Korea's decision. Because if that occurs, and I'm not saying that's right or wrong, but it's South Korea's decision.
그것은 한국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한국은 핵무장 국가가 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옳은 결정일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핵 기획 그룹 등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본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일본에서도 핵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내밀한 구상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핵무기를 생산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큰 결정이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떤 점이 바뀐다는 것인가요?
Well, you're a nuclear power and you are a threat. You are a nuclear threat to North Korea.
당신이 핵 국가가 되고 핵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도 핵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반응, 인식이 달라지고 동맹끼리 다른 방식으로 대보를 형성합니다. 경제관계와 무역이 바뀝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일입니다. 한국 지도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국민들의 결정이고 한국은 우리와 협의를 할 것이며 우리는 최선의 조언을 줄 것입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지 못하며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타이완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군도 타이완을 수호하는 미군을 지원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don't think that the language in the treaty itself puts that obligation on South Korea. I think again I go back to what I said earlier.
상호 방위 조약의 문구가 한국에 그런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 동맹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정확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공격하면 일본은 바로 그 옆에 있고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 지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과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두가 관여할 것이고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이 함께 이런 상황들을 함께 생각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견은 제쳐두고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타이완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합니다. 이 문제를 영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고립돼서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나토와 같이 동북아시아에도 미국, 일본, 한국의 다자 안보 동맹이 가능할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입니까?
It's got to be more than what just the U.S. wants. I mean, the U.S. would have a position on that, I'm sure. And again, I have not talked to President Biden or.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스틴 장관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한국 등 모든 유관국들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납득이 되면 탐색해야 하지만 미국이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만이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게는 맞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완전한 즉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결정으로부터 회복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없습니다. 그런 날들은 지났습니다. 우리 모든 자유국가들은 올바른 첫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협의,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현실 직시, 제가 지난해 제안했던 모든 선택지들, 그리고 기자가 언급한 그 방안,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각국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하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윤석열 한국 정부를 비난해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27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즉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면서 연설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고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추동질해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로 떠밀고 있다고 했고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선 자신들 무력의 일상적 행동을 도발로 오도하면서 벌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 제국주의라는 노골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보유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거듭 주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위한 행보로 다음 달 미한연합훈련을 전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철회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은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전체적인 내용도 자신들의 핵 보유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7차 핵실험이랑 연계해서 얘기한다면 결국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방점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들이 최근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나 미한 연합훈련 강화 등을 핵 선제 공격 연습 차원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적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다만 당장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의미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 동향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북한은 이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나 협력보다는 강경책을 구사하는 걸로 판단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행보가 계속 된다면 자신들이 핵 무력 고도화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핵실험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공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윤석열 정부를 직접 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함 없이 부르며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의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핵 전략 장비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핵 보유국 턱 밑에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 때문이라고 조롱조로 위협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한국은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의 대남 비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위협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나온 예상된 반응이라며 북한은 이를 계기로 대남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군비 증강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2018년 이전으로 다시 재복원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강대강 협박으로 입장을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소식통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런 한국 정부의 행보를 견지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선제적인 메시지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에 과감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내용의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으로 현재 미국 등 관련 국가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높은 것은 외부 위협을 크게 부각시켜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남북 간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승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한 어떤 압박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대남 공세적인 태도를 강화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는 과정이 결국은 남한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충돌은 결국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키면서 긴장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긴장을 높여서 북한은 어떤 이익을 보느냐? 내부 결속 이익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주일 미군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매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미군은 27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태세를 보정하기 위해 매일 모든 영역에 걸쳐 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중대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준비태세와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동맹국인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정포 등 20차례 무력 시위를 벌인 가운데 미일 양국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키네치, 레졸루트 드래곤, 콤노스, 노블퓨전, 말라바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응 방침과 함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아일랜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 외무부는 2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아일랜드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이 실시한 용납할 수 없는 미사일 시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해 우리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일랜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올해 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북한 상황을 안보리 논의 의제로 남겨둘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에 아일랜드가 서명했다며 이는 안보리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으며 아일랜드는 회의 뒤 미국, 영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일본 등 7개 나라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 이후 6번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과 다른 국제 포럼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아일랜드는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협조하며 서명한 인권 조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아일랜드는 안보리가 ICC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는 것을 계속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히 규탄할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75-190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원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원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일랜드의 미홀 마틴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관련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를 전면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 추모예벽 제막식이 27일 미한 정부 인사와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는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이 번영하는 한국과 강력한 미한 동맹의 처석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은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2015년 추모의 벽 건립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후 7년 만입니다. 워싱턴 DC 한복판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들어선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입니다. 검은 화강암 재질의 추모의 벽에는 미군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빼곡히 새겨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 대표단과 참전용사, 유족, 보훈단체, 한인단체 관계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날 발표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선포문에서 미군 장병들의 용기와 희생, 지속되는 미한동맹과 자유로운 한국을 기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컨드 젠틀맨 엠호프 변호사는 제막식에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함께 싸운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희생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We commemorate the sacrifice of those Americans and Koreans who bravely fought together.
그러면서 그들의 희생이 번영하는 민주주의 한국과 강력하고 깨지지 않는 미한 동맹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을 관장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존 틸러리 이사장은 추모의 벽에는 미군 배속 한국군 지원단 전사자의 이름이 미군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적혀 있다며 그들은 미군 부대에서 미군 장병들과 함께 싸우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all of Remembrance has inscribed on it, Korea augmentees the United States Army, integrated on the wall.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의 틸러리 이사장은 매년 400만 명의 방문객이 워싱턴 DC를 찾는다며 추모의 벽은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민식 보훈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작고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을 추모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에도 크게 기여하신 고 윌리엄 웨버 대령님의 영전에
고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으며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막식에 참석한 80, 90대 한국전 참전용사 50여 명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서도 두꺼운 정복을 입고 행사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93살의 참전용사 찰스 마블리 씨는 추모의 벽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It means a great deal because it really is not a forgotten war. It's a forgotten victory.
또 한국전쟁과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92살의 참전용사 스태포드 실버먼 씨는 한반도가 분단돼 북한 주민들이 현재 한국 국민들과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Sorry that it split up and I'm sorry that the northern people.
참전용사와 유족들은 행사 후에도 추모의 벽 앞에서 전사자들의 이름을 읽어보며 한참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들이 한국전 참전 용사의 날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의원들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투입된 미군 180만 명의 용기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은 27일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해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기념관 방문 현장에서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전 참전 용사의 날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과 한국의 용사들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 여파 속 한국에서 자란 이민자로서 그리고 참전미군의 아내이자 동생으로서 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 참전 미국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들의 용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민주당 조사이레시 주 하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전쟁은 종종 2층 전쟁이라고 불리지만 거의 18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봉사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0년이 다 됐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지적했습니다. 강력한 미한 동맹이 북한의 비핵화와 영내 평화를 이끌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미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서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전 정전협정이 적대 행위를 중단시켰지만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정전협정 기념일이 단순히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한다는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도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경을 가로질러 배치된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y still have a huge.
샤프 전 사령관은 또 북한은 자국민들에게 계속 고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서 더 많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는 북한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비핵화와 북한 경제를 위한 대화와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is strong and critical today and into the future.
샤프 전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현재와 미래에 강력하고 중요하다며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올 것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도 이날 정전협정 체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정전협정이 전투는 중단시켰지만 갈등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toward peace. The armistice, as he also stated, was only a first step.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69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세워진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일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도 화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전 용사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영웅적인 희생을 단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을 위해 피 흘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한 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남침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여전히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참전 용사들이 꽃피운 한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참전 국가들이 자국군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이 자랑스러운 군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고 네덜란드는 함께 싸운 한국과의 특별한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26일 한국전쟁이 캐나다 역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69주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현대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캐나다도 이를 매년 기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50년 7월부터 캐나다 공군은 보급품과 병력 수송을 도왔고 8월에는 구축함 시욱스함, 아다바스칸함, 카유가함이 한국 앞바다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엔 작전을 지원한 첫 병력이라며 군함들은 군대를 철수시키고 적의 해안 진지에 포격을 가했으며 유엔 함대를 방어하고 해안 봉쇄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복무하려고 떠난 2만 6천여 명의 캐나다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전쟁은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군사 역사의 중요한 일부이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육해 공군을 합쳐 2만 5,687명을 파병했고 이는 참전 16개국 중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였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전에서 516명이 전사하고 1,000명 이상 부상했습니다. 한국전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네덜란드 외교부도 26일 VOA에 논평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네덜란드는 한국을 지지하는 다른 많은 기여국들과 함께 유엔 깃발 아래 1950년에서 1953년까지 5,3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참여했다며 124명의 네덜란드 군인들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나란히 함께 싸웠기 때문에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있다며 양측 참전용사 단체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 네덜란드와 한국은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 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절정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통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공원의 역사와 배경,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과정을 담은 최초의 교사용 교육 자료집이 미국에서 발간됐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제작했는데 학생들에게 참전용사들이 남긴 유업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폭넓게 가르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26개 주에서 역사와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60여 명의 교사가 26일 워싱턴에 모여 교사를 위한 한국전쟁 관련 제3회 월드 컨그레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국전쟁유업재단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2개 유엔 참전국 교사들의 참여를 목표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미국 초중고등학교 사회와 역사교사연합체인 NCSS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의 이사장인 한종우 시라큐스대 교수는 26일 BOA에 이 행사를 통해 새로 발간한 216쪽의 교육자료집 희생을 기리며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Honoring Sacrifice, 희생을 기리며라는 제목인데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역사, 배경, 만들어놓은 이유, 그리고 기능 등을 설명을 하고요. 또 반은 그 미군 유해 감식반이라고 하죠.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라고 하와이 헤드쿼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미군 참전용사들이 어디에 묻혀있고 그걸 발굴해서 그분들의 신원을 여러가지 과학적인 방법, 유전자 확인 방법 등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한 후에 가족들의 품에 돌려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미국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방대한 교육 자료집으로서 미국의 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들이 초중고 막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첫 번째 자료집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교수는 미국 내 학교에서 한국 전쟁 자료는 베트남 전쟁과 비교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적다면서 2019년의 편엔 첫 자료집과 더불어 이번의 편엔 희생을 기리면은 미국의 교사들에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NCSS 소속 미국 교사들이 참전용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게 직접 제작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톨리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30년째 역사를 가르치는 모나 알 하이안이십니다.
As a history teacher, we really were not taught ourselves about the significance and the importance and the sacrifice of the Korean War. And now,
알 하이안이 교사는 이날 VOA에 자신을 비롯해 미국의 역사 교사들조차 한국 전쟁의 중요성과 희생에 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며 미국인들이 기념비를 사랑하는 만큼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소개하는 자료집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참전용사들의 업적을 제대로 기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유업재단의 사무총장으로 뉴욕주 스프링빌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조셉 카브 교사는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 행사와 교육자료집 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event's so important because the Korean War has been ignored for too long. When you look at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의 유업을 볼 때 미국과 유엔은 한국인들이 놀라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도왔고 미국과 긴밀한 동맹을 맺고 있지만 미국에선 많은 교사가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브 교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그 유업을 기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재정지원으로 제작된 이 교육자료집은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의벽 행사에 참석한 수백 명의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헌정됐습니다. 레리 키나드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은 이날 BOA에 참전용사들의 잊힌 승리를 후세대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무척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hat he's doing and working with the teachers from all over the world is going to be to help preserve.
키나드 전 회장은 한종우 교수와 전 세계 교사들이 협력해 자료집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한국에서 한 일이 유익했다는 사실을 보존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내년에 캐나다와 터키를 시작으로 한국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22개국에서 이 교육 자료집을 발간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가 오늘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 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되며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한 이후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94년 7월 28일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완수하겠다며 공포 정치를 펼친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됩니다. 36살이었습니다. 5년 전 1789년 프랑스 민중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귀족과 특권 세력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등 사회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 계급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에 나섰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명 정부가 세워지자 권력을 장악한 혁명 세력은 그동안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온 성직자와 귀족들을 처형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들 혁명 세력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정치가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부자들에게 강제로 부채를 부과했고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단두대에서 처형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들도 모두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1974년 7월 27일 페르미도르 반동으로 실각하게 되고 하루 뒤인 197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세운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1741년 7월 28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직자이며 사계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안토니오 비발디가 사망합니다. 베네치아 산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일찍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살에 수도사가 됐고 25살에 사제가 돼 베네치아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일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각지를 순회하며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대표작 사계를 작곡했습니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음악으로 표현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발디는 평생 40여 곡의 오페라를 비롯해 500여 곡의 기악곡과 다수의 종교 성악곡과 가곡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비발디는 1741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궁 속에 객사하고 빈민묘지에 안치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